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종영한 그 땡플릭스 드라마거든요. 뭐냐면 이제 먼 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봤고 마치 고구마 200개 먹은데 사이다 한 잔 마신 것 같은 통쾌한 액션과 이런 흐름들이 너무 좋아서 되게 오랜만에 저도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제 나화진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른이 학생 무서워하면서 세상 망합니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어른이 세상 학생 무서워하면 세상 망합니다. 드라마의 내용상 이 대사는 선생이 학생 무서워하면 학교 망합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가르쳐라가 아니라 진짜 참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고 진짜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 그죠? 선생님이라는 요 단어는 우리가 그 참 의미나 뜻을 알면서도 까먹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쉽게 쓰지만 참 의미는 좀 생각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요, 인생에 먼저 태어나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본 자라는 뜻입니다. 먼저 태어나신 분, 먼저 경험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살아본 인생을 아직 걷지 못해본 사람들, 즉 학생들을 위해서 이끌어준다, 가르쳐주며 이끌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제가 학생일 때는 선생님은 그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사실은 막 훈계하고 막 저희 때는 좀 때리기도 하셨거든요. 막 때리기도 하고 물론 원인 제공은 제가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그랬어요.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제가 기억한 선생님들 무서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참된 스승, 참된 선생님도 있습니다. 아, 진짜 좋은 선생님이었다 하신 분도 있죠.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선생님들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아, 이 선생님 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완벽하고 참된 선생님 한 분이 존재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거듭나기 전의 인생이고 두 번째는 거듭난 후의 인생인데요. 첫 번째 경우는 세속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의 삶입니다.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삶. 두 번째 경우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인생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삶,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두 번째 인생, 즉 거듭난 인생으로서 창조 원형,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을 먼저 살아내보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참 인생의 참된 길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과 동시에 살아내셨고 또 동시에 그 길을 열어주셨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열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으며 그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유일하며 완벽하며 영원하신 참된 선생님 되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연합화시키시고 그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구속사역을 마치신 후에 잠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잠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잠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서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러 잠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을 예비하러 떠나신 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시죠?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막 목조 대면서 막 시멘트 칠하면서 집 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예수님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정하신 시간에, 성부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된 영원한 나라, 그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남겨진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반드시 실천하고 실행해야 하는 임무를 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렇다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주 아주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20개가 넘는 팀이 삼척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 있는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손 들어보실래요? 네, 정말 정말 뜨거웠죠. 비 온다더니 비는 안 오고 햇빛만 강하게 내려쬐습니다. 그죠?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것이 히터인지 에어컨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왔습니다. 간증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국내 선교는 오로지 전도, 즉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훌륭하며 너무나도 보람찬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온 것이죠.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이렇게 우리가 국내 선교 다녀오고 해외 선교 다녀오는 것처럼 사역적으로 행사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닙니다. 입니다. 우리는 국내 선교와 같은 사역인 행사를 통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해야 합니다. 열심히 동참하셔야 돼요. 내년도 가실 거죠? 네, 아멘. 저는 아멘 했습니다. 네, 가서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 복음 전파는 그것에서만, 그런 행사와 사역에만 국한돼서는,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까지 남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며 선포해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막 그냥 실수로 이런 말 하시는, 전문용어로 공수표 던지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그리고 누가 어떻게 큰일을 하는지, 그리고 큰일이 대체 무슨 일인지, 큰일?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을 조금 강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큰 일, 모든 사람들 이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이 좀 달려있죠.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구요? 나를 믿는 사람은 이라고 달아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고 또 뭐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이죠. 그리고 이 복음서는 정확하게 이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의 추억을 정리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 엄청난 분이시다, 무시무시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란 사실을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믿게 하려고 그는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실 때 이 믿는이란 단어의 의미에도 분명히 사도 요한의 이러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실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깊이 진실되게 믿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실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망설이시면 안 돼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다 하셨잖아요. 믿는 게 뭐고 예수님 믿는다, 뭘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본문이 포함된 14장에서 그 근거를 잠시 찾아보겠는데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 8절 말씀이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간 좀 이렇게 가슴 치시면서 답답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몇 해를 너희 곁에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또 하고 있니? 하시면서 9절에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히시어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위해 재판받기 하루 전날 밤, 지금 그 시점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즉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이적을 셀 수 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봤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다. 자연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의 원리 원칙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변하여, 저희 막둥이가 요즘 이 노래 계속 부르고 다니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자연의 원리를 통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죽은 자를 어떻게 했죠? 살려내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요,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꺾어내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은 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사흘만에 죽음의 권세를 꺾고 승리의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부활 승천하시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모든 만물의 소유자, 모든 만물의 통치자, 왕의 왕 되심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더 놀라운 일, 큰 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감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알고 계시고 섬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혹여 단순히 구원자로만 믿고 그 유익만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보호와 공급하신 책임지심과 인도하심을 누림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왕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복종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거거든요. 이번에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를 강조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가시면서 당신께서 가시는 이유를 제자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이 세상을 떠나시며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누구죠?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제자들 곁을 그들에게 내주하시며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며 선택하시어 구원하신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즉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타락하여 추악하고 연약한 존재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심하고 또 작심해도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현명하시죠? 작심 3일. 진짜 이건 그냥 진리 같아요. 그렇죠? 3일이면 항상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죠.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외부적인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하지만 모든 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더욱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선택받은 주의 백성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흔들어 깨워서 죽은 듯이 자고 있던 심령을 흔들어 깨워서 그리하여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통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구원을 통한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새 생명을 얻고 나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일상, 삶의 모습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전자제품 새롭게 만들어서 그냥 두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충전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속적으로 충전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한번 풀 충전 팍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구멍이 나 있어요. 항상 영적으로 방전이 됩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 이후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곤하지만 뭔가 모를 막 뜨거운 열정과 열심히 여러분 안에 막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가면 나 진짜 이거라도 헌신할 거야 했던 열정이 우리의 심장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방전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전해도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방전이 되죠. 증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을 경험하여서 영적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경건 생활은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벌금 내지 말라고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 생활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막 훈련도 모집할 건데 제자 훈련도 아 뭐 꼭 들어야 되나? 예, 그것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충전 때문에 충전기 꽂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폰이나 갤럭시 방전됐을 때 잘 쉬어 토닥토닥해지면 얘가 충전이 되나요? 으아! 하고 힘을 내나요, 얘가? 아니요. 충전기에 꽂아야 충전이 돼요.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이러한 파워엔지 대화 같은, 홀리웨이브 같은, 목장무인 예배 같은 그런 예배에 나와서 함께 충전해야 합니다. 뭐예요? 단체 충전소인 거예요. 단체로 함께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일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충전하듯이 개인 충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격과 생각, 마음과 동기, 열정과 꿈,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장악하신 상태라고 저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구석구석에서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면서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인 거죠. 성령 하나님의 부드럽고 인격적이지만 동시에 강력하고 강렬하며 분명한 통치권으로 내 삶을 휘어감아서 장악하신 상태. 그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장악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듯이 보조 배터리 꺼내듯이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으로도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장악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일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인생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님께 장악돼야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건강하고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함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시하며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어야 우리는 급변하고 갈대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의 집을 쌓을 수,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성령에게 온전히 장악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은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참된 영적 선생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약간 띠용한 부진 계신 것 같아요. 왠 갑자기 선생님? 자, 본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힘을 내세요. 자, 똑같이 노란색을 강조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당신께서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진짜 말 그대로 더 위대한 일, 막 역사의 족족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본문의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가르쳐주신 말씀 중의 일부입니다. 본문의 시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 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메시지를 담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셨죠.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바로 지금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곳이 아니라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멸망당할 저주의 자리에 있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오라고,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치유를 비롯한 이적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엄청난 축복과 회복을 미리 보여주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건 그냥 일상이 될 거야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오병이어, 앉은 자가 일어난 거, 소경이 눈 뜨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게 다 일상이 될 거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가르침도 항상 이 땅에 다시 실현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시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시키실 것을 중심으로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며 그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비밀스럽다 표현함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비밀스럽다. 아직 비밀스럽다 함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시고 생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왕 그리고 심판자 되심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속에서 이적 속에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분명해졌죠. 그의 비밀스럽던 추측만 하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이 부활을 통해 확실히 증명된 거죠. 부활을 통하여 믿음의 확실한 증거,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추측하고 상상하며 그래도 여전히 감이 잡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임했고 실현됐구나를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천 이후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가 아직은 영적이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실현되었고 실천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새로운 생명을 진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이미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여전히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삶 속에 갇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영적인 실체, 영적인 진짜 세상을 먼저 살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실현되었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를 미리 이미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진짜 인생을 세상 속의 사람들보다 먼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밀스럽게 세워진 그 나라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리며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세속 세상에 대한 거룩한 정복을 그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큰 일을 완성하시겠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모두 드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타락하고 범죄하여 연약하고 불안함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영적인 선생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 인생에 먼저 태어나 먼저 경험하여 걸어갔던 그 길을 되돌아와 그 길을 가보지 못했던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참된 인생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아직 그 인생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 사람들을 위해 다시 그 세상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감당할 큰일,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나 동시에 오만하고 공격적이며 세속적인 세상 속으로 침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내 인생 잘 되자고 나만 잘 살아보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분의 비전, 그리스도에서의 왕권이 더 넓게 넓게 확장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내 인생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정신없이 나를 공격하고 위협하며 동시에 유혹하고 미혹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너 바보 아니야? 라는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불안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예수님만이 왕되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뜻과 기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며 그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선생님이 학생 무서워하면 세상 망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 무서워하면 세상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씀의 순종함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그 고리는 무엇입니까? 그 고리는 안전한가요? 감히 도전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최선과 함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선과 함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또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감동에 즉각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고리, 친밀함의 고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실천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내 인생을 통해, 내 학업을 통해, 내 사업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맺고 있는 모든 관계, 나의 모든 일상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지고 전해지는 위대한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원했던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말로만 가르친 선생님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함으로,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며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 영적인 생명을, 새로운 세상을 먼저 살아본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들의 선생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